자, 매주 화요일 아침은 군유부에서 법률 뉴스 또 살펴보면서 법 이야기도 나눠봅니다. 그럴 법도 하지. 오늘도 역시 김지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법 관련된 이야기, 뭐 아무래도 재판 이야기들을 먼저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어제 그 세월호 참사 당시에 구조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죠.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기소가 됐었는데 1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아, 네. 이 뭐 전원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네. 전원 무죄가 나와서 유족들을 비롯해서 국민들이 좀 수긍하지 못하는 납득하지 예.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 세월호 관련해서 이제 여러 차례 좀 수사가 있었고요. 네. 이번 건은 2019년에 세월호 특수단이라고 새로 만들어졌고 당시에 세월호 특수단이 출범을 하면서 뭐 백서를 만들겠다라는 심정으로 이제 전면적으로 다 재수사를 하겠다라고 그렇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소가 사실은 이제 일부밖에 되지 않았었고 네. 그나마 기소된 것 중에서도 지금 이게 전체 무죄가 나와가지고 조금 충격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해서 뭐 서해지방해경청장, 목포해경서장 뭐 이렇게 해서 총 11명이 기소가 됐는데요.
그렇죠. 네, 해경 관계자들입니다. 대부분.
네, 이들에 대해서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 대표적으로 세월호 그 사고 당시에 그 예상할 수 있었던 해야 됐던 주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해서 구조를 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라는 네. 게 대표적인 혐의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인데요. 재판부는 당시에 이제 이들 개개인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라기보다는 세월호 선장이나 선원들 그리고 해경 전체의 구조적인 책임 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들 개인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석균 전 청장을 비롯해서 뭐 전현직 관계자들 9명이 무죄 선고가 됐고 김문홍 그러니까 전 목포 해경 서장인데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된 네. 어제 재판 결과가 있었던 겁니다.
이 김문호 목표해경 서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아니고요.
아니고,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고 당시에 이 초동 조치가 상당히 잘 안 된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사후에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시켰어요.
그러니까 부하 경찰에게 이제 시킨 거죠.
네. 네. 그래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돼서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아, 이게 사고가 났고요. 그 사고에 있어서 구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양 경찰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들의 뭐 문제는 있었고 잘못은 있었으나 범죄까지 되지는 않는다. 이게 재판부의 어떤 판단 근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번에 기소된 이 해경 관련자들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이게 죄를 물을 만큼의 큰 잘못은 없었다. 비교하자면 그 당시 선장하고 승무원들이 현장 상황 자체를 해경에다가 거짓으로 얘기를 네네. 한 부분이 더 컸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신이 제대로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퇴선 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판단에 오류가 있었을 법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해경 그 세월호 선원들 선장들이 거짓으로 보고하고 본인들만 탈출을 하고 선 내에 사람들이 남아있고 이들이 제대로 구조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가 당시 어려웠다라는 거죠.
이게 뭐 말하자면 이제 선장과 선원들이 거짓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구조 책임이 있는 해경이라고 할지라도 제대로 그 상황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구조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게 재판부의 판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총체적인 난국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쓰는데
네.
예, 총체적인 난국이었다. 그러니까 세월호 선원들은 거짓으로 보고를 하고 있고 교신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리고 해경의 어떤 전체적인 구조나 시스템 자체가 역량이 사실 부족한 것도 맞았고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을 해서 사고가 커진 것이고 희생자가 많아진 것이고 이것들을 개개인의 어떤 그 범죄의 죄책을 물을 만큼의 개개인들이 잘못을 했다라고 이 그 이번에 기소한 11명한테 책임을 넘길 수는 없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유족들도 당연히 반발을
그렇죠.
하고 있고 세월호 특수단도 항소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2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1심의 이 재판장 자체도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비판이 가능하다라고 본다. 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판단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1심 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2심, 3심이 남아 있고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지켜봐야 되지만 그렇죠. 국민들로서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납득할 만한 그 결과가 나온 적이 없어요. 예, 지금 그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책임진 사람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자 메시지를 7510님도 보내주셨는데 죄는 있는데 죄를 지은 사람은 없다는 거군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셨거든요. 사실은 이 세월호 관련된 재판 뭐 지금까지 우리가 쭉 지켜봤습니다만 그 구조정 있었죠. 1, 2, 3정. 이 네. 구조정 이 정장 한 사람만 지금 뭐 말하자면 처벌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보고를 최초 잘못한 네, 그 잘못이 있고 이번 그 선고에서도 이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고 잘못한 사람 잘못이지 잘못된 보고를 받고 잘못된 처치를 했던 그러니까 당시 해경 지휘부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에게는 죄를 묻을 수가 없다는 게 이번 재판부의 판단으로 보이는데 이러다 보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네. 그 유경근 그러니까 예은 아빠로 이제 네. 많이 알려져 있는 유경근 선생 같은 경우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게 세월호 사고, 세월호 참사라는 게 우리 사회 그 전해준 그 여파가 엄청난 건데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그 사고가 있었던 2014년 이전으로 돌리라는 얘기 아니냐. 이런 반발의 목소리. 그리고 당연히 이 특수단에 대해서 이제 수사에 대해서부터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 재판 다시 가야 되고 이 판결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이 부분들은 뭐 뉴스를 접하는 일반 시민들도 충분히 판단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이고요. 이번 재판부의 판결 말씀하신 것처럼 1심이기 때문에 네. 2심 또 3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좀 나눠보죠. 장애 아동 등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인천 서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두 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최근에 아동학대 관련한 뉴스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대체로 이제 부모들이 당사자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예요. 근데 이 사건이 충격적인 건 뭐냐면 교사 뭐 한 사람 뭐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전원 그리고 원장까지 모두 입건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2개월치 이 어린이집의 CCTV를 경찰이 확인한 결과 학대 의심되는 행위가 200건 정도가 나왔다고 하고요. 이번에 두 명이 구속이 됐는데 이 두 명은 그중에서 정도가 심한
그렇죠.
네, 두 명에 대해서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이게 참 영상만 보고 있어도 화가 나는데 네. 국공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본 경험으로서 그 엄마들이 선호하는 1순위가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이에요. 예. 그래서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 대기도 굉장히 길고 예. 그 오래 기다려야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이유는 뭐냐면 국공립이라는 것 때문에 뭐 시스템이랄까 교사들의 자질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예. 그냥 개인이 하는 어린이집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전원이 학대를 했다. 특히나 이 학대 피해자 중에서는 장애 소견 있는 그 그렇죠. 어린이가 다섯 명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학대 의심이 되는 행위 자체 CCTV를 지금 피해 학부모들이 공개를 했는데
네.
이 행위 자체도 굉장히 악질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행위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고 예, 국민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저희가 뭐 하나하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네. 뭐 보도를 통해서 영상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 소견이 있는 아이들까지 있었고요. 또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비장애 아이들에게도 이건 뭐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이랄까 이 주제 자체가 어른들이 특히나 더 관심을 쏟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그러니까요. 없는 사건이에요. 네. 이게 어린이들이 나서서 우리를 보호해달라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른들이 알아서 그 보호 방안이랄까 이런 구조 시스템들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고요. 이 사건 계기로 해서 사실은 그 시스템이랄까 이런 것들이 마련이 안 돼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경우들도 그렇죠. 네. 있거든요.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이니까 특히나 관계 당국이 사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두 달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CCTV 아마 보관 기간이 두 달이어서 그렇겠죠. 지금 두 달이지 그 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잖아요. 이번 계기로 좀 어린이집에 대한 관계 당국의 뭐 전면적인 어떤 조사랄까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뭐 아동학대 관련된 혹은 어린이집 관련된 뉴스 나올 때마다 문자 메시지 아주 불이 나는데 배성윤님이 마음에 불이 나네요 정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선정님은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로서 정말 입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면접을 여러 차례 보고 인성 검사까지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긴다니 참 어이가 없네요. 뭐 또 같은 업계에 계신 분이니까 더욱 더 또 느끼시는 바가 다를 것 같네요. 자, 끝으로 이 소식도 볼게요. 그 뭐 전기차 요즘 워낙에 뭐 엄청난 이슈니까
네.
그러니까 배터리 시장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의 위치가 굉장히 공고한데 그중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영업 비밀 침해 소송 이 소송 뭐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최종 판단이 났고요.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 ITC라고 하죠. 이곳에서 LG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SK가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라고 인정한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미국 내 배터리 수입 생산을 전면 금지한다는 건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 전기차 배터리 사업이 LG가 선두주자였어요. 네. SK가 추격하는 양상이었는데 2017년 여름쯤에 SK, 그러니까 LG에서 SK로 인력이 대거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SK 입장에서는 이제 스카우트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LG 입장에서는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2017년 여름에 한 20명 정도가 한꺼번에 옮기고요. 옮겨가면서 LG의 핵심 문서들을 유출해갔다라고 이제 LG는 의심을 하게 되고 SK는 말씀하신 것처럼 스카우트다. 높은 연봉이나 좋은 처우 때문에 자발적으로 온 것이다라고 이제 해서 싸움이 붙었는데 LG가 2019년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하고 델라웨어 법원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죠.
이게 그 정세균 총리가 이제 뭐 왜 나라 밖에서 그러고 있냐 이거
네.
뭐 좀 망신스럽다 뭐 이런 얘기도 해가지고 이슈가 됐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네.
이게 소송이 진행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ITC라는 게 그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사법 준 사법 기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서 어떤 조치들을 하는데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그 결정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장점이 하나 있고요. 특히나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증거 개시 제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네.
민사 소송에서 일부가 인정이 되고는
예.
있지만 뭐 거의 인정이 안 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미국에서는 증거 개시는 뭐냐면 소송이 들어가면 양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다 내놔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LG 입장에서는 영업비밀 침해인데 우리나라 법원에 제소를 하게 되면 SK가 이거 영업비밀이다 라고 하면서 안 내놓으면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안 내놓을 수가 없고 안 내놓으면 패소의 부담을 지는 거예요. 이번에 SK가 진 것도 SK가 안 내놨어요. 증거 개시 제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핵심 증거를 안 내놨고 그 과정에서 SK가 그 관련 증거를 삭제한 정황도 발견이 됐고 그래서 패소를 한 거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LG는 야 이렇고 해서 니들이 영업 침해한 거 아니야? 영업 비밀 침해한 거 아니냐라고 증거를 다 내놨는데
네.
SK는 거기에 대한 반박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ITC가 그래서 SK의 자료를 복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복구를 안 했죠. 명령을 안 달랐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여긴 또 예비 결정이 있더라고요. 조기
예.
패소 예비 결정을 내려졌고 이번에 확정된 건데 조기 패소됐을 당시에 LG가 합의금으로 3조를 요구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합의금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60일 이내에 합의가 안 되면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거부권 행사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예측이거든요. SK는 그대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네.
막대한 손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합의를 하지 않을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뭐 SK 이노베이션 주가가 훅 빠져가지고 지금 살 때다 뭐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던데요. 그렇죠. 아무튼 이게 완전히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또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있는 거죠.
이 ITC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델라웨어 법원에도 소송이 제기되고 네. 있고요. 우리나라 법원에도 양사가 지금 소송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핵심은 지금 ITC의 이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그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SK가 이제 항소를 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게 지금 증거 개시를 따르지 않아서 패소가 된 거였기 때문에 이게 뒤집혀질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크지 않다. 근데 다만 시간은 좀 끌 수가 있겠죠. 근데 시간을 끄는 것이 SK에 유리할까 하는 생각은 좀 있어요.
뭐 SK가 더 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합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얘기들도 나오던데. 네. 뭐 이건 또 지켜봐야 되는 문제죠.
예. 합의가 이제 SK 입장에서는 어려운 게 LG가 3조를 요구했고 그 이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는데 SK의 유동자산이 지금 그 정도가 안 되거든요. 아니니까. 그래서 예. 아마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럴 법도 하지 김지미 변호사와 함께했는데요. 유튜브에 변호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켈리사랑 봉쌤님도 응원 문자 보내주셨네요.
네.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가 늦었습니다.
네. 김지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